그린란드, 덴마크, 알래스카, 캐나다에 흩어져 사는 에스키모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령 부모가 죽으면 그 시체를 먹는 것이 부모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었죠. 여기엔 우선 혹한의 추위를 받아들이고 사는 에스키모 특유의 실용주의적 사고가 엿보입니다. 에스키모의 땅은 얼어 있어서 시체를 파묻는 것이 불가능하죠. 추위 속에서 시체는 썩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늘 부족하고요. 낳고 길러준 부모를 먹을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 에스키모는 종교와 신비주의를 더해서 숭고한 차원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모의 시체를 먹으면 부모의 영혼을 자신의 몸 안에 품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는 제2의 생을 살 수 있고 자식은 부모가 가진 삶의 지혜를 자연스레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키모를 야만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유하는 존재, 상상하는 존재, 믿음을 종교로 승화시키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12월 28일 금요일 밤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란입니다.
이번 주로 마지막을 고하는 크리스마스 and the year end special 그리고 마지막 감상 작품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간 영미문학관에서 사랑을 받은 많은 작가 중에서 오스카 와일드와 잭 런던을 선정 그들의 또 다른 단편을 만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잭 런던의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감상했던 불을 지피다, To Build a Fire와 더불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또 다른 작품이죠. 생의 법칙, The Law of Life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스키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 캐나다 에스키모에 대한 이야기가 되나요?
네, 흔히들 에스키모라고 지칭하는 그들, 정확하게는 이누이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오늘과 내일은 편의상 에스키모라고 하겠습니다. 생의 법칙은 한 에스키모 노인이 주인공인 이야기인데요. 그의 부족은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든 여행길에 함께 할 수 없는 노인은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점을 찾아보니까요. 저번에 불을 지피다의 배경이기도 했던 캐나다 알래스카 유콘강 어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클론다이크 지역이죠. 한때 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황금시대를 열었던 지역이고 또 잭 런던 역시 금을 찾으러 갔던 곳이고요. 생의 법칙 The Law of Life는 잭 런던이 1900년도에 발표한 단편입니다. 금을 찾으러 클론다이크에 갔다가 괴혈병으로 앞니를 4개나 잃고 고생하다 귀국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단편집을 발표하는데 바로 그 단편집 늑대의 아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짧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라서 특별히 이틀 동안 전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영어 원문을, 번역문은 한겨레 출판사 이한중 번역의 잭 런던 소설집 불을 지피다를 참고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sh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에서 사연과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음악으로 Simeon Ghost의 Sparrow와 함께합니다. 이 음악 듣고 잭 런던의 The Law of Life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카스커시 노인은 한때 알래스카의 위대한 부족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힘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보다 무서운 추위와 살아있음을 저주하게 만드는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그의 부족은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노인은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 험난한 여행길을 노인은 버틸 수 없을 터였다. 부족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었다. 그것은 엄혹한 자연 속에서 수세대를 생존해온 그의 부족에겐 전통이나 다름없는 원칙이었다.
Koskush listened greedily. Though his sight had long since faded, his hearing was still acute, and the slightest sound penetrated to the glimmering intelligence, which yet abode behind the withered forehead, but which no longer gazed forth upon the things of the world. Ah, that was Sitkum Tuha, shrilly anathematizing the dogs as she cuffed and beat them into the harnesses. Sitkum Tuha was his daughter's daughter, but she was too busy to waste a thought upon her broken grandfather, sitting alone there in the snow, forlorn and helpless. Camp must be broken. The long trail waited, while the short day refused to linger. Life called her, and the duties of life, not death. And he was very close to death now.
커스쿠시 노인은 귀를 잔뜩 기울였다. 눈이야 침침해진 지 오래지만 귀는 아직 멀쩡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노인의 가물가물하는 정신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정신은 다 시들어가는 이마 뒤편에 아직 남아있었다. 그러나 더는 사물을 응시할 힘은 없었다. 아, 저건 시큼토하구나. 그 아이가 개들을 썰매에 묶으면서 때리고 또 앙칼지게 욕을 해대고 있구나. 시큼토하는 노인의 딸의 딸이었다. 너무 바빠서 딱하고 무기력하게 눈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캠프를 해체해야 했다. 갈 길이 멀다고 짧은 낮이 기다려줄 리는 없었다. 삶은 그녀를 불렀고 삶의 책무를 요구했다. 그러나 코스쿠시는 죽음에 아주 가까워져 있었다.
The thought made the old man panicky for the moment, and he stretched forth a palsied hand, which wandered trembling over the small heap of dry wood beside him. Reassured that it was indeed there, his hand returned to the shelter of his mangy furs, and he again fell to listening. The sulky crackling of half-dozen hides told him that the chief's moose-skin lodge had been struck, and even then was being rammed and jammed into portable compass. The chief was his son, stalwart and strong, headman of the tribesmen, and a mighty hunter. As the women toiled with the camp luggage, his voice rose, chiding them for their slowness. Old Koskush strained his ears. It was the last time he would hear that voice. There went Jihau's lodge, and Tuscan's, 7, 8, 9. Only the shamans could be still standing. There, they were at work upon it now. He could hear the shaman grunt as he piled it on the sled. A child whimpered, and a woman soothed it with soft, crooning gutturals. Little Kuti, the old man thought, a fretful child, and not overstrong. It would die soon, perhaps, and they would burn a hole through the frozen tundra and pile rocks above to keep the wolverines away. Well, what did it matter? A few years at best, and as many an empty belly as a full one. And in the end, death waited, ever hungry and hungriest of them all.
"죽음이 지척에 있다는 생각에 노인은 잠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마비된 손을 떨면서 곁에 있는 작은 뗄나무 더미를 더듬었다. 뗄나무가 정말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확인을 한 노인은 남루한 털가죽 속에 손을 묻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살짝 언 가죽이 탁탁 꺾이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추장의 사슴 가죽 천막이 해체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천막은 금세 짓눌려졌고 운반하기 좋게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추장은 노인의 아들이었다. 튼튼하고 유능한 사냥꾼, 그리고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추장은 여자들이 짐을 싸며 끙끙대자 언성을 높이며 느리다고 꾸짖었다. 쿠스코시 노인은 귀를 바짝 기울였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아, 이번에는 지호우의 천막이구나. 투스켄의 천막도. 일곱, 여덟, 아홉. 주술사의 천막만 남았구나. 아니, 그마저도 이제 주술사의 천막도 해체되고 있었다. 주술사가 천막을 썰매에 실으며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애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자가 낮고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아이를 달랬다. 구태놈이군. 노인은 생각했다. 짜증이 많고 약해 빠진 아이였다. 얼마 못 살 테지. 그럼 저들은 얼어붙은 땅을 불로 녹여가며 파서 아이를 묻겠지. 돌무더기를 만들어 족제비를 막겠지. 아무렴 어떤가. 살아봤자 고작 몇 년. 배부른 날만큼 배고픈 날이 많을 텐데. 그리고 결국엔 죽음이 찾아올 텐데. 언제나 배가 고프고 그 무엇보다 배고파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What was that? Oh, the men lashing the sleds and drawing tight the thongs. He listened. Who would listen no more? The whiplashes snarled and bit among the dogs. Hear them whine. How they hated the work and the trail. They were off. Sled after sled turned slowly away into the silence. They were gone. They had passed out of his life, and he faced the last bitter hour alone. No, the snow crunched beneath a moccasin. A man stood beside him. Upon his head, a hand rested gently. His son was good to do this thing. He remembered other old men whose sons had not waited after the tribe. But his son had. He wandered away into the past till the young man's voice brought him back.
Is it well with you?
He asked, and the old man answered.
It is well.
There be wood beside you,
the younger man continued.
And the fire burns bright. The morning is gray, and the cold has broken. It will snow presently. Even now it is snowing.
Hey, even now. Is it snowing?
저건 무슨 소리지? 아, 그래. 사내들이 썰매에 줄을 묶어서 팽팽히 당기고 있구나.
코스쿠 시노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살펴들을 일도 없을 것이니. 채찍이 사나운 소리를 내며 개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개들이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썰매를 끌고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싫으면 이제 가는구나. 썰매들이 잇따라 휘젓는 소리를 내며 서서히 정적 속으로 멀어져 갔다. 모두 가버렸다. 그의 삶에서 떠나버렸다. 이제 그는 홀로 쓰라린 마지막 시간과 마주하게 되었다. 가죽 신이 뽀득거리며 눈을 밟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곁에 다가와 섰다. 그리고 손으로 노인의 머리를 사뿐히 짚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아들이 그는 고마웠다. 다른 노인들의 경우를 떠올려 봐도 부족이 다 떠나간 뒤 늙은 아비를 위해 잠시나마 남는 아들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달랐다. 그는 옛 기억 속을 떠돌다가 젊은 아들의 목소리에 현재로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곁에 넬나무가 있어요. 불이 잘 붙었고요. 날이 흐리지만 추위는 풀렸어요. 곧 눈이 내릴 거예요. 벌써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 벌써 오고 있구나.
The tribesmen hurry. Their bales are heavy and their bellies flat with lack of feasting. The trail is long and they travel fast. Go now. It is well?
It is well. I am as a last year's leaf, clinging lightly to the stem. The first breath that blows and I fall. My voice has become like an old woman's. My eyes no longer show me the way of my feet, and my feet are heavy. And I am tired. It is well.
He bowed his head in content till the last noise of the complaining snow had died away, and he knew his son was beyond recall. Then his hand crept out in haste to the wood. It alone stood between him and the eternity that yawned in upon him. At last, the measure of his life was a handful of faggots. One by one, they would go to feed the fire, and just so, step by step, death would creep upon him. When the last stick had surrendered up its heat, the frost would begin to gather strength. First, his feet would yield, then his hands, and the numbness would travel, slowly, from the extremities to his body. His head would fall forward upon his knees, and he would rest. It was easy. All men must die.
"부족민들이 서두르네요. 짐은 무겁고 배는 못 먹어서 홀쭉해요. 길이 머니까 빨리 가야죠. 저도 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나야 줄기에 겨우 붙어있는 잎 같은 존재잖니. 바람이 훅 한 번 불기만 해도 떨어질 테지. 목소리는 늙은 여자 목소리를 닮아가는구나. 눈이 어둡고 발이 무거워서 어딜 가지도 못하겠고 자꾸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괜찮아.
그는 썰매에 서걱대는 눈소리가 마지막으로 사라질 때까지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아들은 돌이킬 수 없이 먼 곳으로 가버렸다. 이윽고 그의 손은 서둘러 기어나가 뗄나무를 더듬었다. 노인과 노인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영원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건 뗄나무뿐이었다. 그의 남은 삶은 얼마 안 되는 뗄나무만큼이었다. 뗄나무는 하나씩 불살라지고 그럴 때마다 죽음은 그만큼 슬금슬금 다가올 터였다. 마지막 뗄나무가 온기를 잃을 때 차디찬 냉기가 힘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는 양발이, 그 다음엔 양손이 굴복할 것이다. 결국 머리를 무릎 위에 떨구고 나면 그로부터 영원한 안식일 것이다. 간단했다. 모든 인간은 죽기 마련이었다.
He did not complain. It was the way of life, and it was just. He had been born close to the earth. Close to the earth had he lived, and the law thereof was not new to him. It was the law of all flesh. Nature was not kindly to the flesh. She had no concern for that concrete thing called the individual. Her interest lay in the species, the race. This was the deepest abstraction old Koskush's barbaric mind was capable of. But he grasped it firmly. He saw it exemplified in all life. The rise of the sap, the bursting greenness of the willow bud, the fall of the yellow leaf. In this alone was told the whole history. But one task did nature set the individual. Did he not perform it, he died. Did he perform it, it was all the same, he died. Nature did not care. There were plenty who were obedient, and it was not the obedience in this matter, not the obedient, which lived and lived always.
노인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은 생의 방식이었고 정당한 일이었다. 땅에서 나고 땅에서 자랐기에 땅의 법칙은 그에게 새로운 게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해당하는 법칙이기도 했다. 자연은 생물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자연은 개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연의 관심은 종이나 종족에 있었다. 이는 코스쿠신 노인의 미개한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관념이었고 그 관념을 그는 확실히 이해했다. 그는 그 관념이 모든 생명에서 구현되는 것을 보았다. 수액이 올라오는 것, 버드나무가 초록잎 눈을 띄우는 것, 누런 잎이 떨어지는 것. 이것만 봐도 생명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자연이 개체에 부과한 임무가 하나 있긴 했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개체는 죽었다. 임무를 수행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자연은 개의치 않았다. 자연에게 복종하는 개체는 차고 넘쳤다. 이때 언제나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건 복종하는 개체가 아니라 복종 그 자체였다.
The tribe of Koskush was very old. The old men he had known when a boy had known old men before them. Therefore, it was true that the tribe lived, that it stood for the obedience of all its members, way down into the forgotten past, whose very resting places were unremembered. They did not count. They were episodes. They had passed away like clouds from a summer sky. He also was an episode, and would pass away. Nature did not care. To life, she set one task, gave one law. To perpetuate was the task of life. Its law was death. A maiden was a good creature to look upon, full-breasted and strong, with spring to her step and light in her eyes. But her task was yet before her. The light in her eyes brightened. Her step quickened. She was now bold with the young men, now timid, and she gave them of her own unrest. And ever she grew fairer, and yet fairer to look upon, till some hunter, able no longer to withhold himself, took her to his lodge to cook and toil for him, and to become the mother of his children. And with the coming of her offspring, her looks left her, her limbs dragged and shuffled, her eyes dimmed and bleared, and only the little children found joy against the withered cheek of the old squaw by the fire. Her task was done, but a little while, on the first pinch of famine or the first long trail, and she would be left, even as he had been left, in the snow, with a little pile of wood. Such was the law.
코스쿠시의 부족은 오래된 부족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서로를 기억했다. 그래서 그의 부족은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족 구성원들의 복종을 뜻했다. 그들은 잊힌 과거가 되었다. 그들 존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었다. 여름 하늘의 구름처럼 사라져갈 존재들이었다. 코스쿠시 역시 그런 에피소드였으며 곧 사라질 터였다. 자연은 개의치 않았다. 자연은 생애 하나의 책무, 하나의 법칙만 부여했다. 책무란 영속되게 하는 것이었다. 법칙은 죽음이었다. 젊은 아가씨는 보기 좋은 존재다. 그녀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면 결국 욕망을 주체 못한 사냥꾼이 그녀를 자기 천막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는다. 자식을 낳게 한다. 그녀의 미모는 예전 같지 않아진다. 그녀의 책무는 대를 잇는 것이다. 그 책무가 끝나면 얼마 안 가 홀로 남겨질 것이었다. 코스쿠시 노인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뗄나무 더미와 함께 눈밭 위에 남겨질 것이었다. 그것이 생의 법칙이었다.
He remembered how he had abandoned his own father on an upper reach of the Klondike one winter, the winter before the missionary came with his talkbooks and his box of medicines. Many a time had Koskush smacked his lips over the recollection of that box, though now his mouth refused to moisten. The painkiller had been especially good, but the missionary was a bother after all,
for he brought no meat into the camp. And he ate heartily, and the hunters grumbled. But he chilled his lungs on the divide by the Mayo, and the dogs afterwards nosed the stones away and fought over his bones. Koskoosh placed another stick on the fire and harked back deeper into the past. There was a time of the great famine when the old men crouched empty-bellied to the fire and let fall from their lips dim traditions of the ancient day when the Yukon ran wide open for 3 winters and then lay frozen for 3 summers. He had lost his mother in that famine. In the summer, the salmon run had failed, and the tribe looked forward to the winter and the coming of the caribou. Then the winter came, but with it there were no caribou. Never had the like been known, not even the lives of the old men. But the caribou did not come, and it was the 7th year. And the rabbits had not replenished, and the dogs were not but bundles of bones. And through the long darkness, the children wailed and died, and the women and the old men, and not 1 in 10 of the tribe lived to meet the sun when it came back in the spring. That was a famine. But he had seen times of plenty too, when the meat spoiled on their hands, and the dogs were fat and worthless with overeating. Times when they let the game go unkilled, and the women were fertile, and the lodges were cluttered with sprawling men, children, and women, children. That it was the men became high-stomached and revived ancient quarrels and crossed the divides to the south to kill the Pelis, and to the west that they might sit by the dead fires of the Tananas. He remembered when a boy during a time of plenty, when he saw a moose pulled down by the wolves.
Noin은 어느 해 겨울 클론다이크 강 상류에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온 일을 떠올렸다. 그 다음 해에 선교사가 이야기책과 약상자를 가지고 왔다. 코스코시는 약상자를 떠올리면서 자주 입맛을 다시곤 했다. 그 진통제라는 게 특히 좋았다. 그러나 선교사는 결국에는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 캠프에 고기를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잔뜩 먹기만 했다. 당연히 사냥꾼들의 불만을 샀다. 결국 선교사는 마요강 근처 산에서 얼어 죽었다. 개들이 주둥이로 돌무더기를 밀쳐내고는 그의 뼈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코스쿠시는 뗄나무 하나를 더 모닥불에 올려놓았다. 기억은 더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대기근 때였다. 기근 때 그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해 여름엔 연어가 회귀하지 못했다. 겨울이 와도 순록이 오지 않았다. 노인들조차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순록은 계속 오지 않았다. 7년이 흐르면서 토끼는 씨가 말랐고 개들도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기나긴 겨울밤에 아이들은 가엾게도 울다가 죽어갔다. 여자와 노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시 봄이 왔을 때 살아서 해를 본 사람은 부족민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다. 엄청난 기근이었다. 풍족한 시절도 있었다. 다 먹지 못해 고기가 썩어나고 개들은 너무 먹고 살이 쪄서 버릇이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 시절 그들은 사냥감을 봐도 죽이지 않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다. 남자들은 괜히 우쭐해서 옛사람들처럼 다시 싸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는 소년 시절 풍요롭던 한때 맑고 손바닥 사슴 한 마리가 늑대들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다. Today's bookmark.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아 그 이론을 소설 속에 구현하려 했던 작가. 조지 오웰이 귀감으로 삼았던 르포르타주 문학의 큰 별. 자연의 냉혹한 법칙을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작가. 잭 런던의 단편 생의 법칙, The Law of Life에는 쿠스쿠시 노인 말고도 주인공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아니, 한 마리라고 해야겠네요. 바로 오늘 감상하신 내용 마지막에 등장하는 Moose, 말코 손바닥 사슴입니다. 말코 손바닥 사슴은 사슴과 중에서 가장 큰 사슴으로 거대한 몸집과 커다란 왕관 같은 위풍당당한 뿌리, 멋진 동물이죠. 유럽과 아시아에선 엘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쿠스쿠시 노인은 이 사슴과 늑대의 싸움을 봤던 소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슴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신의 인생이나 자아와 닮아 있어 동일시하거나 분신이라 여기는 대상을 alter ego라고도 하죠. 노인의 분신이 된 사슴의 죽음이 내일, 처절하고도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고대 에스키모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스키모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부상을 당한 경우 아들은 고래 심줄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서 죽도록 해야 한다는 풍습이었죠. 그래서 고대 에스키모의 아버지는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고래 심줄을 주었다고 합니다.
방금 내용에서도 아버지를 버리고 온 쿠스쿠시 노인의 기억도 바로 그런 풍습에 기인한 것이었군요. 또 잭 런던이 캐나다 에스키모에 매혹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존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으로 보는 그들만의 풍습에 매혹된 것이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이 작품의 매혹적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테마 음악은 Arcade Fire의 My Body is a Cage였고요. 끝곡으로는 마다나의 Frozen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